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8장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어서 17장 거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도의 결정들을 그 우리가 흔히 그것을 다락방 강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들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강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강론에 있어서 사용된 단어들은 가장 쉬운 말들이지만 그 개념은 가장 심오하다.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섯째 부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8장에서 20장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며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공관복음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주님의 고통,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이 공관복음들은 그 주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었죠. 즉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이방인들에게 받는 그 모욕과 또 그 천대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후에 육체적인 부활로서 승리하시는 것, 이것이 공관복음의 줄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는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공관복음은 인성이 강조된다면 이 요한복음은 신성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의 인간이십니다. 때문에 여기에서의 강조는 그분의 영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의 체포와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론하실 때 얼마나 자주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속해서 그런 강조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엄과 유순함이 스며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야외에서 밤을 새우신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종종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로 가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늘 거닐곤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귀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과 그의 친구이자 상담자였던 아히도벨의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배신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왔을 때 그만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쪽으로 건너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도시에서 밤을 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마지막 주간에 그분께서는 베다니로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적들에게 그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용한 장소로 가셨던 거죠. 그들은 그분을 잡기 원했지만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성전이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동산에서 주님의 고통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요한은 주님의 기도와 극심한 고통을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금 설명하면 다른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기 목사님의 강조점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께서 체포에 저항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위엄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이셨어요. 지난 사건들에서 예수님의 적들이 당신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숨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피하시려고만 했다면 기적적으로 사라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아야 될 안목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로 가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주님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 5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마태도 많은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또 많은 군인들과 같이 왔을까요? 그 무리를 데리고 가면 그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위엄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력으로 포위되어진 단지 가엾고 약한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만일 주님께서 스스로 잡히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이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당신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그 늠름함과 그 당당함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로 가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때 그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와 땅 아래 곧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은 그분을 구세주,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유다가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유다가 3년간 같이 따라다니면서 몰랐을까요?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만 봐야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다가 그분께서 영광의 주로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8장 6절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론 유다를 비롯한 그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물러가사 또 내놓으라 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존재가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때에도 당신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마 그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 뭐 용기백배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멈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이 사건은 한 가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35편 4절에서 우리는 인간 편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40편 1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가 누구이신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18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두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위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 누구를 잡고 누구를 잡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잡히며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재미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증인들이나 공범자들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10절 말씀 봐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왜 그들은 칼로 군사의 귀를 벤 베드로를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의사 누가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베드로를 붙잡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가엾고 무지한 어부 시몬 베드로, 아마도 그의 내면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죠. 그는 주께서 왜 주께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이 물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날 밤에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주님께 헌신하고 또 재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어떤 모임에서건 항상 앞장서 헌신을 했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의지는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속으로 괴로워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을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선량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그물을 아주 다루고 던질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그만 귀만 자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충고하신 것은 그분의 방어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보호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복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 있죠.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고 예레미야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기쁨의 잔이 있습니다. 이건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요? 넘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마셔야 할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잔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셔야 하는 심판의 잔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이것이 그분에게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마시셨어요. 그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미움의 잔, 이 죄의 잔을 마시셨던 거죠. 또 다른 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오는 심판의 잔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것이 이 심판의 잔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시편 11편 6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노의 잔인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마셨다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